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오늘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후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 폭격기가 일본 서남부 규슈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 공해상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공군기들은 편대를 이뤄 비행하며 통신 상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 공군은 앞서 7월 30일에 이어 지난 8일에도 같은 형태의 훈련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미 텍사스주 휴스턴시 인근에 있는 화학 공장이 오늘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장에서 이날 새벽 2시경 두 차례 폭발이 있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공장 주변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경찰관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공장에는 폭우로 불어난 물이 들어와 전기가 끊기면서 화학물질 냉각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측은 폭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과 관계 당국은 폭발 위험이 커지면서 어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최근 자국 정부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민간인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지난 25일 미군의 지원을 받는 소말리아 정부군이 바리르 마을을 공격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도 당시 작전에 미군이 참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리르 마을은 비옥한 농토를 차지하기 위한 종족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소말리아 정부군과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은 이달 초부터 알샤바브 이슬람 반군으로부터 바리르 마을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 관계는 사망자들이 모두 민간인으로 잘못 희생됐다며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정부는 오늘 이번 사건을 조사할 고위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수가 약 11,000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아프간 주둔 미군 수를 약 8,400명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데니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전 발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복무하는 장병들을 제외한 숫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단기 복무는 120일 이하를 뜻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반군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미군을 증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을 이유로 증파될 병력의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약 4천 명이 추가 파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절풍 몬순으로 인한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인도 뭄바이에서 오늘 6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까지 적어도 7명이 숨졌고 많은 사람이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약 100년 된 낡은 건물로 뭄바이에서는 지난 한 달 새 건물 3채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의료진과 소방관 등 구조대가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몬순으로 인한 우기를 맞이한 뭄바이에서는 지난 며칠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우기를 맞은 서남아시아에서는 비 피해가 속출해 지금까지 약 1,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에서는 오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사망 20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고 많은 영국인들은 왕세자비가 살던 런던 켄싱턴군 앞에 모여 꽃을 바쳤습니다.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36살이던 지난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찰스 영국 왕세자와 결혼했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단아한 용모와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No, we're never out of diplomatic solution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미국의 군축 대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즉 31일 끝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o, we're never out of diplomatic solution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과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밝힌 뒤에 나온 겁니다. 외교적 해법은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 압박도 포함하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꼭 상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언론들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북한의 공격적인 행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국제 노력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이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뭉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트 장관은 또 한국과의 매우 강력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평가하면서 두 나라 군사관계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들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돌을 더 얹고자 미국에 왔다며 매티스 장관과 깊은 신뢰관계로 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한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한 협력 방안과 추가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와 최신의 비탐지 전투기 F-35B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오늘 이들 미군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 편대와 연합 비행훈련을 한 뒤 강원도 필승 사격장 상공에서 폭탄 투하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B-1B와 F-35B 편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29일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 이틀 만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순차적으로 전개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축대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ime for debate has long passed. Those dangers are clear, and it is now time for concerted action.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이미 지났으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치된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goal of using such sanctions is to pressur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abandon its prohibited programs and activities.
우드 대사는 제재의 목표는 북한 정부가 금지된 프로그램과 행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뿐 북한 주민이나 북한 경제,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의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의 전면적인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성명들과 불법적인 행동들은 지금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복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매튜 로우랜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평소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meet its belligerence with clear, unequivocal condemnation and with clear, unequivocal consequences.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규탄하면서 분명한 결과가 따르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등 22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 같은 촉구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참사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강력한 핵무력에 대한 접근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31일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습 기간 중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이 31일 끝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시작한 이번 UFG 연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15와 미한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 등을 토대로 실기동 훈련이 아닌 모의 훈련인 이른바 워게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를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 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 수뇌부 3명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훈련을 직접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2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측에서 해외 증원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17,500여 명이 그리고 한국군 측에선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군 측 참가 병력은 지난해보다 7,500명가량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미군 증원 병력은 순차적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미군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낮아지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 일본령 일본 해상으로 쏜 데 이어 29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뜨리는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자제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지난번 화성 12형 발사에 대해서 향후 전략자산 전개라든가 추가적인 외교적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새로운 화성 12형이나 14형 발사 실험이라든가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압박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성 12형 발사 훈련 현장 지도를 하면서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해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괌 포위 사격을 현실화하는 등 과거보다 한층 과감한 도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화성 13형, 북성 3형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때까지 두 번 발사를 했지만 화성 14형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어떤 개발 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때까지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계속 해왔다면 이제는 어떤 그 고각 발사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정상적인 발사나 일본 열도를 넘기면서 실제 사거리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미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효과적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을 경우 북한도 추가 도발의 명분을 얻지 못하면서 당분간 소강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화성 12형에 대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곧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정상각도로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합참 조한균 작전본부장의 설명입니다.
8월 29일 발사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여 사거리의 약 2분의 1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탄도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또는 단거리 발사체를 18발 발사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차례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 핵탄두와 투발 수단의 능력 증대 과시로 보인다며 향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합참 조한균 작전본부장의 설명입니다.
UFG 연습에 대한 반발과 관포위사격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등 대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한 양국 간 준비가 마무리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서주석 한국 국방부 차관입니다.
현재 한미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준비가 완료되면 추가 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2기를 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나 전반적인 군사 위협에 대해 강력한 미한 연합태세에 기초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차관은 이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측이 주장해온 수소폭탄이나 증폭 핵분열탄 등으로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차관은 아울러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 핵 재배치와 핵 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서로 언급한 정도일 뿐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술 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한 간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소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위 의원들은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초기 혼선을 드러냈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일본,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밝힌 반면 한국 청와대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이틀 뒤 한국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크다고 정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미사일 발사 궤도와 재원이 스커드 미사일과 달라 방사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서도 잘못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미사일은 실전 환경에서 사거리 전체를 시험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나탄 맥도웰 박사가 밝혔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발사는 대기권 재진입보다 미사일 운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는 관측이 많은데요.
This is probably a Hwasong-12 missile, similar to the one they launched earlier in the year, not the longer range.
저는 화성 12형으로 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시험 발사했고 최근에 괌 인근을 타격하겠다고 했던 미사일이죠. 사거리가 보다 긴 화성 14형은 아닙니다. 북한이 쏜 우주 로켓이 일본 상공을 지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발사 수분 만에 이미 분명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북한 지역 해안을 지날 때 고도가 200km였고 일본 상공을 거의 수평으로 통과할 때는 고도가 550km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도 100km 높게 날았던 거죠.
미사일이 일본 영토 상공을 통과했지만 고도가 너무 높아서 일본 영공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Right, exactly. I don't think you can regard it as Japanese airspace. It would be right above you, but so are all the.
엄밀히 말해 일본 영공은 아니죠. 항공기가 오가는 대기가 아니라 위성이 지나다니는 우주의 높은 고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보면 일본과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사일 자체는 일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채 날았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엔 북한의 우주 로켓이 비슷한 궤적을 그렸던 건데 군사용 로켓으론 이번이 처음이죠.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어떤 기술을 진전시키려고 했을까요?
I think they wanted to do a full range test of their missile. This is actually somewhat shorter range than we think the missile can do.
미사일 사거리 전체를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 12의 실제 사거리보다 다소 짧은 거리인 2,700km를 날았지만요. 다시 말해 거의 수직으로 발사해 사거리가 훨씬 짧았던 과거 발사에 비해 이번엔 북한이 전쟁에서 실제 발사할 형태의 미사일 궤적을 보여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북한으로선 보다 현실적인 시험 발사였던 거죠.
이번 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It's not clear to me if they even know whether the re-entry was successful. This has come down in the Pacific very far from North Korea.
북한도 이번 시험에서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고 인근에 미사일을 관측할 수 있는 북한 배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자국 영공을 떠나는 미사일 궤적을 계산해 속도와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한 뒤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낙하하는 미사일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번 발사가 재진입 기술이 아니라 로켓 자체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미사일이 운용 가능한 궤적을 따라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이 이번 발사로 미국령인 괌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간주해도 되나요?
Although this range is actually a little less than the range you'd need to get to Guam, so that's perhaps a little surprising.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에는 다소 못 미치는 점이 놀랍긴 하지만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괌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공을 그렇게 높은 고도로 지나간다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I think it's arguable. I mean, there are certainly disagreement about whether, you know, everyone.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이 위성이 자국 상공을 지나는 데 대해선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데 미사일일 경우엔 괜찮은지 관한 의문입니다. 그런 고도에선 사실 둘 다 다를 바 없긴 하지만요. 여기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불만은 나올 수 있습니다. 상공 어디에서 우주가 시작되는지 국제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150km 범위를 제시합니다. 비행기는 잘해야 100km까지 올라가고 가동 중인 위성은 200km 아래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도 200km는 위성의 영역이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 550km를 지나갔으니 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올려다봐야 하는 높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로부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장소가 총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민간단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는 지난 1일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역사와 현황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1984년부터 최근까지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어떤 장소에서 발사했는지 분석해 기록한 겁니다. 이 단체는 미국 시각으로 25일까지 갱신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84년 이후 총 20개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새롭게 발사한 순환 공군기지를 합하면 발사 장소는 21개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미사일을 가장 많이 발사한 장소는 강원도 원산 북부기지와 강원도 기태령기지로 각각 20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원산 북부기지는 2013년 5월 18일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2015년 4월 3일에 마지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기태령기지는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곳은 함경북도 화대군의 동해 위성발사장으로 1984년 4월에 첫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지난 2009년 4월까지 총 17발을 발사했습니다. 동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이 2012년부터 서해 위성발사장을 활용하면서 시험 발사를 멈췄습니다. 이 밖에 황주 미사일기지에서 12발, 원산 갈마공항 10발, 심포 일대에서 8발, 서해 위성발사장 7발, 선천공군기지에서 4발을 쐈습니다. 2발을 쏜 곳은 방현 공군기지 등 4곳, 한 발을 발사한 곳은 북창 공군기지를 포함해 9곳에 달합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소를 계속 늘리고 있고 특히 실전 시험을 위해 군사기지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VOA에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issiles are mobile, so they can really launch them from any place. They don't really have to have a dedicated site.
김정은 정권이 집중하고 있는 건 비대칭 전력의 일환인 이동식 미사일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부 지역에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에 북한은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미국의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접근이 어려운 폐쇄 국가이고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으며 산악 지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NBC 방송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야 경고를 감지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의 불량 정권이 미국을 놀라게 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핵탄도미사일 기술의 진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50시간이 지나 북한 방송에 이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은 모르고 있었고 2010년에는 북한이 전 세계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우라늄 농축 설비를 미국 과학자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전현직 미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은 정보 수집 대상으로서는 악몽이라고 표현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DNR 국장은 지난 5월 의회 증언에서 북한은 정보 수집이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방송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정보 수집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숨기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미 당국자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의 대북 정보 수집이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정보 요원들을 직접 북한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고 미국 기업인들도 없어서 미 정보 요원이 파견될 수 없고 한국 정보 요원들도 북한인들과 말투가 다르고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면 즉각 의심을 사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NBC는 분석했습니다. 전직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였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비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북한의 인터넷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직 미 정보 요원들은 북한 이메일을 해킹해서 소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자통신 자체가 적은 데다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DNR 국장은 북한의 인터넷이 매우 제한돼 있어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제한된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어려움은 북한의 위장술과 산악지형입니다. MBC 방송은 미국이 북한의 군사정보와 핵 관련 활동은 위성을 이용해 수집하는데 북한도 이를 잘 알아서 활동을 숨기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하동굴들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산이 많은 것도 위성을 이용한 분석을 어렵게 한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이 방송에 북한이 미사일과 발사대를 동굴 안에 숨겼다가 밤에 옮기고 이후에 천막을 덮어 숨기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재개 조건 등을 언급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발언 당사자가 설명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 국면이 변하면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지난 25일 발언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개성공단의 폐쇄를 옹호하고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때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6 decision to shut down the Kaesong complex in the face of the DPRK.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영내 우려가 커진 것이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임을 상기시켰습니다.
Growing concern in the region about North Korea's growing threat and flagrant disregard of multiple.
국무부는 지난 7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별개로 한국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거듭 공론화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Secretary Tillerson said, all countries must take action to increase North Korea's financial isolation.
이어 대북 압박 캠페인이 국제사회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 행보에서 벗어나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제재 압박은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해왔고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문재인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도 최근 V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개로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권의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평양 근교에서 은둔하면서 신병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경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장성택이 지난 2013년 12월 처형된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상황이 유엔 무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수감 여건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국내와 국외 모두 이동의 자유를 계속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과 성적 학대 등 인권 유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여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하고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표현과 결사, 평화적인 집회가 계속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감시 체제가 지방까지 확대돼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 같은 극심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문제도 지적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처럼 북한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 등에서 우선적 의제로 정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다른 국제인권기제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중수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이행을 약속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 양도 올 상반기 전체 수입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2만 1,000톤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20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화로는 460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00 달러 상당의 옥수수를 수입했던 것에 비해 290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는 지난해 총 옥수수 수입량 3,125톤보다도 7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권 원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옥수수의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제재 국면에 들었으면서 수출이 이제 중단되면서 시장이 이제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 자체가 많이 줄게 됐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이 이제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이제 궁핍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싼 옥수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옥수수 수입이 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권 원장은 또 쌀 수입 단가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옥수수 수입 가격은 쌀에 비해 크게 떨어져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동안 수입한 전체 곡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총 35,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0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 수입한 곡물량은 올해 초부터 6월까지 곡물 수입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권 원장은 6월 이후 곡물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이모작 작황이 나빴던 탓도 있지만 최근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비공식 무역이 타격을 받아 공식 무역을 통한 곡물 수입이 늘어난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7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을 종류별로 보면 옥수수가 2만 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쌀 1만 500여 톤, 밀가루 2,400여 톤, 전분 1,250여 톤 순이었습니다. 7월 쌀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했고 밀가루와 전분도 각각 4배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올 7월 수입한 비료는 총 7,3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한 총 비료량은 13만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 수준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2017 타이페이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종합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메달 수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페이에서 지난 19일 시작된 2017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4개국에서 7,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21개 종목에 걸린 275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역도와 탁구, 다이빙과 리듬체조 등 4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31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북한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 등 23개 메달로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성적은 종합 4위에 올랐던 지난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이후 최고의 성적입니다. 특히 메달 수에서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9개 메달을 차지했던 셰필드 대회 때보다 4개나 많은 메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다이빙의 간판인 김국향 선수는 여자 플랫폼 경기와 여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 혼성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북한 역도의 영웅인 엄윤철 선수는 남자 56kg급 경기에서 세계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세계 최강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역도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10개 메달이 나왔습니다. 또 다이빙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가 나왔고 탁구에서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3개, 그리고 리듬 체조에서 동메달 1개를 보탰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이 금메달 37개와 은메달 27개, 동메달 37개 등 101개 메달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한국이 금메달 30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30개로 2위에 올랐고 미국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6개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다음 대회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한국 나홀로 1인 가구, 아파트, 가구 평균 나이 51세라는 통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했습니다. 출산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곧 평양 아파트 견본주택이 공개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장을 미리 다녀온 탈북자들이 실제 평양 아파트와 똑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실시된 범세계적인 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 가구, 또 거세에 관련된 인구경제, 사회학적 자료가 수집된 건데요. 오늘 한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집중 보도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주택과 가구 구성 형태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본 한국, 가구원 한 명으로 구성된 나홀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해 가구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9%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도 0.7%포인트가 늘었는데요. 한국의 가구 구성 형태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조사에서도 보통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뭐 자녀 두 명 이렇게 해서 4인 구성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였는데요.
네.
이게 2010년에 2인 가구로 바뀌었다가 지금 2015년 조사부터는 혼자 사는 단독 가구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이었고요. 30대, 20대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70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 한국 가정의 평균 나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의 나이 평균을 보통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0.5세 더 높아져서 51.3세로 나왔습니다. 한국 가정의 평균 나이가 장년층, 그러니까 젊지 않다는 겁니다.
네.
청소년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줄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가구나 고령자만 있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네요.
네,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전체 60.1%로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2000년 조사에서는 50%가 채 안 됐습니다. 47.8%였는데 2005년에 696만 명으로 늘었고 2010년 되니까 854만 명으로 또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조사에서는 무려 1003만 가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진행된 1960년대 이래 아파트 1000만 호를 넘긴 것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파트가 늘어난 대신에 단독주택의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자, 전혀 무관하지 않은 소식 같은데 한국의 심각한 출산 절벽 상황을 보여주는 문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군내 식당에서 특별히 초대된 공무원들과 식사를 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 청사로 내려갔는데요. 점심시간에 군내 식당에서 자녀가 셋 이상 있는 공무원 또는 최근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한 공무원들과 식사를 한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봤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경청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아기가 귀해진 한국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 소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국가적 고심을 하고 있다. 이 출산 절벽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네, 오늘 올해 상반기 태어난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천 명으로 출산율이 역대 최저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 1.03명,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아기가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1.17명, 올해 1.03명 모두 이 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돈이 무려 880억 달러라는 겁니다. 돈은 투자했는데 늘지 않는 출산율,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지금의 추세라면 한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역시 국가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서울에서 평양의 아파트를 재현한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 끝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 서울 동대문 운동장터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큰 그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 동안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라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행사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과 오스트리아 빈,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50개 도시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중에 한 도시가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시 중 하나로 평양이 소개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양 아파트를 통해서 평양 중산층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평양 아파트 견본주택이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이 한국에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모델하우스라는 곳을 찾아가서 아파트 내부 곳곳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조경시설을 살펴보고 또 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평양 아파트 한 채가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오늘 행사는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공개된 것이고 이 자리에 북한 출신 탈북자들이 함께 이 평양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이 서울에 차려진 평양 아파트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네, 거실과 부엌, 안방, 자녀방으로 구성된 뭐 11평 규모의 평양 중산층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 축소판입니다. 평양 중산층이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는 뭐 30평에서 35평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 내부 공간이나 가구 재질, 배치 등은 지금 평양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견본주택을 만들 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북한 전문가들을 구성된 자문단이 조언을 해서 실제 평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평양에서 쓰고 있다는 중국제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들여와서 설치를 했고 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 배치 등도 모두 북한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공개 행사에 참여한 탈북자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평양 아파트의 내부 구조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거실 한편에 소파가 있고요. 맞은편에 텔레비전이 있고 뭐 다른 것이 있다면 가구의 색깔이나 뭐 이런 것이 좀 단순하고 커튼 재질 등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가족 사진이나 액자가 걸려 있어야 할 소파 위쪽 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린 액자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전시장에는 인물 사진이 빠진 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종교에 대한 통제와 개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종교단체 회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구금, 체포, 고문, 투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탄압은 비인가 기독교 교회 성도를 포함해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등록된 종교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 철거에 항의하는 목사 부부가 산채로 매장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부가 실종됐고 이슬람 소수파인 후이족의 활동가 등의 사망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그들이 자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정부 단체로 규정한 파룬궁 회원 수십 명이 구금 중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지역 이슬람교도의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해외 망명을 요청한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강제 송환을 시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비정부 기구들에 따르면 지난해 티베트인 3명이 중국 정부의 탄압 정책에 항의하며 분신했고 티베트 여성 3명이 자살했습니다. 또 쓰촨성 당국은 세계 최대의 티베트 불교 밀집 지역인 라룽가에서 가옥 2천 채를 철거하고 승려 2천 명을 추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